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늘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유엔이 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수와 전투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은 기권했고 북한은 시리아, 벨라루스 등과 함께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 세계의 압도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성명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141개 국가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투표는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압도적인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대해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1년 전 개전일을 회상하면서 그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을 회복, 용기, 고통, 단결의 해로 묘사하면서 주요 결론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올해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하기 위해 화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G7이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주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푸틴과 그의 침략을 가능케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푸틴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시행할 것이며 더 많은 러시아의 은행, 방산 및 기술산업, 그리고 제재를 무산시키고 회피하는 제3국 행위자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군함들이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에 대거 출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군기 37대와 해군 함정 6척이 오전 6시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젠11 전투기 2대를 비롯한 총 12대의 군용기는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차이훙4 다목적 무인기 한 대는 타이완 섬 남쪽 해안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따라 섬의 남동쪽 해안을 비행한 뒤 돌아갔다고 항적지도의 비행궤적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국방부는 공군기와 해군 함정, 지상미사일 체계에 대응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에도 수호이 30 전투기 2대와 젠11 등 공군기 34대와 해군 함정 9척을 출동시키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4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술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이날 튀르키예의 사망자가 43,556명으로 늘었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유엔과 시리아 정부에 따르면 시리아 내 사망자 수는 약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소일루 장관은 60만여 채의 주거용 건물과 15만여 채의 상업시설들이 최소 중간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 곳을 잃은 이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재난지역에 10만 개의 컨테이너 주택이 설치될 예정이며 텐트 31만 3천 개는 이미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1년 안에 견고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집으로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일루 장관은 건축물 안전 기준을 위반해 지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규모를 배가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64명의 용의자가 확인되고 160명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바야흐로 반창고도 스마트 시대입니다. 다친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 등의 치료제 바른 뒤에 잘 덮어서 상처 보호하는 역할을 기존 반창고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요. 얼마나 나았는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피부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떼어낼 필요도 없는 전자반창고가 발견돼서 개발돼서 화제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생명의료공학 연구진의 성과입니다. 이 전자반창고가 당뇨성 궤양 상처의 회복력을 30% 더 높였다는 실험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지난 22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실렸습니다. 이 전자반창고의 핵심 기술은 이 상처에 붙이는 아주 얇고 작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전자회로판인데요. 이 용수철 모양의 고리 한가운데 꽃술이 달린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의 몸이 전기 신호에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을 했고요. 전기 자극이 세포 활동 늘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전기요법은 병원이나 시설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이 NFC를 탑재한 전자반창고의 정보를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휴대전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환자가 직접 전류도 흘려보내고요. 치유 정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진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고 또 피부 괴사에 심지어 절단이라는 그 치명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당뇨병 환자의 족부질환 치료 등에 이 전자반창고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하고 있는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e going to continue to have Ukraine's back.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24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4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5일 토요일 북한, 밤사이에 들어오는 찬 공기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또 평안남도와 황해도, 동쪽은 양강도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고요. 강원도 장전은 오전까지 한때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는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사이,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원산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3도까지만 오릅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인도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란이 농도 84의 우라늄을 농축한 걸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새벽에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육해공 전력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감행했죠.
네네.
네, 당초 러시아가 쉽게 승리할 거라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전쟁은 이제 해를 넘겨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1년을 맞아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뭐든지 할 태세가 돼 있다. 우리는 모두를 물리칠 거라면서 2023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면서 작년 이 개전 당일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뭐 당시 전 세계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이자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회상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백기가 아니라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선택했고 도망치는 대신에 마주보고 싸우는 걸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란색, 노란색 깃발은 우크라이나 국기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러시아에 맞서서 싸웠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회복, 용기, 고통과 단결의 해로 묘사하면서 결론은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거듭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우선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에펠탑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을 밝혔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대규모 연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일부 시위자는 이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를 노란색과 이 파란색으로 도배하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의회와 위원회 등 EU 건물도 우크라이나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서 24일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푸틴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러시아 은행, 러시아 국방기술산업,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을 추적할 거라고 경고했었는데요.
네.
네, 24일 200명의 개인과 단체, 또 12개 러시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도 다짐을 했네요.
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소모전 양상을 띠면서 미국 안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에 관해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 말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believes we have a role to play, and we've seen it. We've seen it with the alliance, the strong alliance of NATO. Remember, NATO was supposed to be torn apart.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고 강력한 동맹인 나토와 함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모두가 보았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엔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하루 전날인 23일에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병력 철수 또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네.
네, 141개국이 찬성하고 7개 나라가 반대하는 걸로 채택됐습니다.
반대한 7개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과 에리트레아, 말리, 니카라과, 그리고 시리아고요.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유엔 행동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인도로 갑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됐네요.
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4일 인도 남부 벵갈루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예, 인도가 이번 회의를 주최하고 있군요.
네, 인도는 올해 G20 순회 의장국으로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최합니다. G20은 회원국의 1년씩 의장직을 번갈아 맡는데요.
네.
네, 당초 순서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의장국이었는데 올해 아세안 의장국도 맡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자, 인도로서는 올해 처음 여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G20 회원국은 물론이고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등 초청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또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네.
네,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재무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 어떤 겁니까?
네,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회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세션은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을 다루게 됩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 최대 현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일반적인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인데요.
네.
네,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서 23일 G7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올해의 재정 지원의 규모를 39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7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입니다.
네. 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특히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단합된 추가 제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도 G7이 대러시아 제재의 유효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 더 올렸다는 소식입니까?
네, 이란 관영 누르통신이 23일 이란이 84% 농도의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누르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와 연계된 매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란 정부가 이 IAEA가 제기했던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사찰관들이 84% 농도로 농축된 우라늄 입자들을 탐지했다고 19일 처음 보도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란은 지금까지는 이 보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IAEA 측은 이 보도를 부인하진 않고 다만 IAEA가 최근에 검증 활동 결과를 이란과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IAEA가 최근에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서 이상 활동 탐지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AEA는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IAEA의 이란이 보고한 작동 모드와 크게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첨단 원심 분리기들의 캐스케이드 두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란이 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도 60%의 우라늄을 농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밖에 나탄지 핵시설에서도 우라늄을 농축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이 84% 농도 우라늄은 어디서 농축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란이 왜 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계속 올리는 겁니까?
네, 지난 2018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서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네.
네, 미국은 그러면서 이란을 겨냥해서 제재를 속속 복원했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이에 대응해서 핵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 중의 하나로 이 우라늄 농축 농도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IAEA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 이란이 이렇게 우라늄 농축 농도 점점 올리는 거 우려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라늄을 90% 농도까지 농축하면 이걸 핵폭탄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선택한다면 핵폭탄 몇 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우라늄을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을 만들고 이걸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작게 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네.
네, 이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84%까지 올린 건 핵 합의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방 세계에는 다시 압력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서방 국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란 핵 개발 상황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핵시설 공격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이 두 나라 안의 핵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월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가 전달과 비교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더 낮게 수정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이 불법 이주자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올해 1월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가 약 15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달인 작년 12월에 적발 건수가 약 25만 2천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가 감소한 겁니다.
한 달 사이 아주 큰 변화네요. 이렇게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CBP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중남미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 수용을 늘리는 반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조처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 국가에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출신이 바로 이 4개 나라입니다.
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미국에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호소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아주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데요.
네네.
미국 밖에서 입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미국 내 후원자 등 모든 조건에 부합해 신청이 승인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해당 프로그램은 하지만 신청자들에게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진 않고요. 매월 최대 3만 명으로 수용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한 것과 시작한 것과 불법 입국 적발 감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네,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적용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만약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면 추방이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대신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면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자, 불법으로 월경하다 잡히면 바로 추방되니까 기존의 불법 입국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도 나왔다고요?
예,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K2 연구소의 경제사회정책연구 책임자 알렉스 노라스타 연구원은 20일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자가 지난 1월에 76%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감소폭이 정말 상당하네요.
예.
이게 수치로 보면 몇 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예, 지난 2020년 2년 12월에는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이 9만 1천여 명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2만 2천여 명으로 6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네.
노라스타 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는 합법적인 이주가 불법 이주와 무단 월경을 억제한다는 케이토 연구소 이론에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 나라 출신 그 불법 이주자들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적발 건수 급감 현상이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밀러 대행은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발 건수가 낮은 수준이라며 새로운 국경 정책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부의 국경 정책 변화에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요.
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의로 정책의 변화를 주고 정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는 지난 1952년부터 대통령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최근에 망명 신청 제도도 크게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곧 만료되면 무단 월경 사례가 폭증할 것을 우려해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에 나타난 준남미 국가 이주자에 대해 망명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내용은 23일 연방 관보에 올랐고요.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에 거친 후 최종 혜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타이틀 42에 적용돼서 추방된 그 불법 이주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1일 이후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이주자는 87만 4천여 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26만 5천 명 가까이가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여러 번 월경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2022 회계연도에서는 국경에서 적발된 이주자가 총 230만 건을 기록했고요. 100만 건 이상이 타이틀 42로 즉각 추방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무기 수출 심사와 관련해서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에?
예, 네. 백악관은 23일 개정된 이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개정안은 수출된 무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권 침해 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이 수출할 무기가 대량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미국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국무부가 평가될 경우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에 사용할 것이란 걸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인지한 경우에만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도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이라고 하셨어요. CAT. 이게 네. 뭡니까?
네. CAT 정책은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과 정부 간 무기 이전 그리고 미국 군대 장비와 관련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와 관련해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해당 사안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왜 기존 정책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까?
네,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네.
CAT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도에 개정됐는데 당시에는 해외 무기 수출에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고요.
네.
무기 판매를 국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CAT 정책 전환을 고려한다는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 해인 지난 2021년에 이미 나왔고요. 이번에 백악관이 개정안에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동안의 행보가 그 전임 행정부하고도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의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하자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과 폭탄 판매를 거부했고요. 네. 대신 사우디에는 방공체질을 포함한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집트에 잠정적으로 25만 5천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25억 5천만 달러네요. 자, 미국. 지금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죠.
맞습니다. 미국은 연간 약 1,500억 달러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 그리고 훈련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정부가 주요 해외 방위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요. 의회 내 외교위원회가 관련 계약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종종 정부의 해외 무기 판매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해 박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문제 등을 들어 정부가 튀르키예에 로키드 마틴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미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예, 미 상무부가 23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 2.7%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9%에서 0.2%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분기마다 세 차례 나뉘어서 발표됐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것이 1차 속보치고요. 이번에 나온 게 2차인 잠정치, 네. 그리고 3차는 확정치로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예. 자, 수치가 지금 앞서 발표된 것보다 성장률이 소폭 떨어진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속보치에서는 소비자 지출이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이번 잠정치에서는 1.4%로 0.7%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소비자 지출이 이 같은 수치로 나온 건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뭐 기업 지출 역시 줄었는데요. AP통신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와 관련해 지난해 말 미국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소비자 지출도 줄었고 기업의 지출도 줄었습니다. 어떤 요인입니까?
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고 또 소비 지출이 이에 따라 줄었다는 건데요. 특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투자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방금 얘기가 나온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다시 통화정책 발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회의가 오는 3월 그리고 5월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FOMC 19명 위원 모두 앞으로 열리는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문가들 역시 연준이 3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네, 다시 경제성장률 얘기해볼까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AP통신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금과 같은 연율 2%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전망했는데요. 자, 올해 GDP 성장률이 0.3%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연율 1.6%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날 발표가 됐네요.
네, 노동부는 18일까지 이 한 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앞선 주보다 3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낮은 건 노동시장이 그만큼 과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네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노동시장 상황이 앞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버지니아안이 제안된 이후 각 지역의 대표들은 세부 항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앙정부 성격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이어서 중앙정부를 이끌 수장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10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7년 5월 30일 헌법 제정회의에서 각주 대표들은 입법 행정사법부를 가진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 문제가 먼저 부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들은 행정부 수장을 몇 명이나 둘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표 제임스 윌슨은 한 명의 대통령만 뽑자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에너지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소는 한 사람에게서 제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1인 대통령제가 군주제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부 수장이 여러 명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표들은 표결로 1인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한 번 연임이 허용되는 4년 안과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7년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표들은 표결을 통해 한 번 연임이 가능한 4년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이 화두가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표 제임스 윌슨은 간선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을 선거인으로 불리는 국민의 특별 대표가 뽑도록 합시다. 이들 선거인은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구역에서 선출됩니다.
여기에 의회 아니면 주지사가 대통령을 뽑자는 방안,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안, 그리고 주의회가 임명한 선거인이 뽑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에 관해 일부 대표는 많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을 쉽게 바보같이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이 가장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대표들은 여러 날에 걸쳐 치열하게 논쟁했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60번에 걸쳐 표결한 끝에 주의회가 임명하는 선거인이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의회가 만든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줄 것인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임스 매디슨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다시 표결하면 뒤집어집니다.
대표들은 또 대통령은 헌법이 수락될 때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적어도 14년을 살았고 35세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10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도 키이우가 함락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서방의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는 굳건히 버티고 있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전개 과정과 전쟁이 가져온 피해 또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불분명한 전쟁 명분.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uthorized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해를 넘겨 출구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삼은 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정권 내 나치 세력을 제거하고 탈군사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은 유럽의 악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계 혈통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증조부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입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탈나치화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한 또는 영토 확장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전쟁을 연상시키는 재래식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가 21세기 전쟁은 인공위성, 드론 같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사이버 전쟁 등의 양상을 띨 걸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석 달 전만 해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탱크전을 벌인다는 낡은 개념은 끝났다고 주장했는데요.
Give them the deep fire artillery systems. Give them the tanks. Give them the planes.
하지만 존슨 전 총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탱크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재래식 전투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탄이 쏟아지는 진흙탕 위에서 보병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의 지금 상황은 20세기 1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1930년대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에 나선 끝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십만 명 징집에 이어서 150만 명 규모로 병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쟁 지역 무기 제공 정책을 포기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정책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인명피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서 민간인 피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약 2만 1,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망자는 약 8,000명, 다친 사람은 약 13,3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67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전시라는 특성상 제대로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유엔의 얘기입니다. 사망자 가운데서 남성이 3,500명, 여성은 약 2,000명인데요. 하지만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도 1,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피해는 민간인에 국한된 겁니다. 전사하거나 다친 군인들까지 합친다면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군 전사자를 약 6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러시아 측의 사상자는 2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약 6천 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한 이래 사상자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사자와 부상병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 병사 약 9천 명이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방 군사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도 전사자와 부상병을 합쳐서 약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의 추산을 토대로 한다면 불과 1년 동안에 30만 명에 달하는 두 나라 군인이 전사 또는 부상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30여 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 잠정치는 전쟁 전인 2021년보다 30.4%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수출은 2021년 대비 35%나 추락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경제도 좋을 건 없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 정부 당국은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2.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은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 자체 전망치보다 선전한 건데요. 천연가스와 원유를 앞세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정책, 또 금융당국의 성공적인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제시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전례 없는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망치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훨씬 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해를 넘기고 서방의 추가 제재에 따른 장기적 피해가 누적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엄청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불안정한 시장 경제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인도주의적 결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는 합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한 건데요. 하지만 다음 달에 합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1월 이를 한 차례 연장한 건데요. 전장의 상황과는 별개로 과연 이번에도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강화, 유럽의 단결.
Together,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our NATO alliance and Article 5 is rock soli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앞둔 지난 21일 나토의 동부 최전선인 폴란드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분열을 예상했지만 나토는 지금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대와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북유럽의 두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70년 넘게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유지했던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토 30개 회원국은 두 나라 가입 비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스웨덴은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데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는 더 큰 안보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간혹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지만 큰 줄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에 맞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이란 등과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신냉전의 구도 속에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전쟁의 전개 과정과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놀라거나 무섭거나 감동을 받았을 때 소름 돋는다는 표현 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just watched the video of soldiers returning home to their families. I got goosebumps. It was so touching.
I had goosebumps too.
Why did you have goosebumps?
I watched the scary movie.
Oh, scary movies can give anyone goosebumps.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소름 돋았다는 표현
I got goosebumps.
두 가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I just watched a video of soldiers returning home to their families.
군인들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디오를 보고
I got goosebumps.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동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소름이 돋기도 하지만 무서운 영화를 보고도 소름이 돋죠.
Scary movies can give anyone goosebumps.
공포 영화는 누구에게나 소름이 생기게 합니다.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tched a video of soldiers returning home to their families. I got goosebumps. It was so touching.
I had goosebumps too.
Why did you have goosebumps?
I watched a scary movie.
Scary movies can give anyone goosebumps.
자, 이번에는 creep, 소름 끼치는 단어 creep을 사용해서 소름이 끼친다 이런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t gives me the creeps.
What is giving you the creeps?
That abandoned house down the street.
I heard a rumor that it's haunted. Every time I walk past it, it gives me the creeps. I wouldn't go near it, even if you paid me.
소름 끼친다.
Give someone the creeps.
방금 대화에서 소름 끼쳐요.
It gives me the creeps.
소름 끼친다, goosebumps를 사용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It gives me goosebumps. It gives me the creeps.
무엇이 당신을 소름 끼치게 하나요?
What is giving you the creeps?
길 아래에 있는 버려진 집입니다.
The abandoned house down the street.
소문에 유령이 나온대요.
I heard a rumor that it's haunted.
그곳을 지날 때마다 소름 끼쳐요.
Every time I walk past it, it gives me the creeps.
크리스 대신에 goosebumps로 표현해도 같은 뜻이 되죠?
Every time I walk past it, It gives me goosebumps.
자, 그럼 끝으로 소름 돋았다.
I got goosebump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tched a video of soldiers returning home to their families. I got goosebumps. It was so touching.
I had goosebumps too.
Why did you have goosebumps?
I watched a scary movie.
Oh, scary movies can give anyone goosebumps.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소름 돋았다.
I got goosebumps.
소름 끼쳐요.
It gives me the creeps.
놀라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무서울 때 소름 돋았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